저희 B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B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번 주로 천일째를 맞았는데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공격을 위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하고 러시아는 핵 교리를 개정하는 등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20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군에 배속돼 전투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이후 처음으로 21일 미국과의 협상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규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전쟁 발발 천일째를 맞은 우크라이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하면 즉각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해 왔는데요. 최근 북한군 파병과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 허용으로 전쟁은 오히려 확전되는 양상입니다. 윤 기자, 이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사실 지금 확전되는 양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상황은 확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이 서방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제 강대강 대결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 게다가 이런 와중에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들이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금지했던 이 장거리 미사일 사용,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죠. 이것을 허용하고 또 여기에 러시아가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확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자면요. 이 미국은 에이테크스 미사일이죠. 그리고 영국은 또 스톰쉐도 미사일. 아, 둘 다 우크라이나에 이미 지원했던 것들인데요. 아, 지금까지는 사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 러시아를 겨냥한 사용을 금지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 제한을 풀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 미사일들을 사용해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핵 교리를 개정한 것이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나라도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또 그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건데요. 그 배경은 그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들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그 병력 파견에 대한 서방의 대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을 통해서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것이 목표란 점을 공공연하게 거론해 왔고요. 이런 맥락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해 왔는데요. 현재 전황이 이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의 말하자면 그 제재 해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내년 초에 취임하기 전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협상이 시작될 경우에 대비해서 유리한 여건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아니겠는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트럼프 당선인 측은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강력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서 그 협상을 위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윤 기자께서 아직 확전 상태는 아니고 강대강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확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는 말씀하셨는데, 2022년 2월 24일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그동안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그리고 현재 전황은 어떤지 최 기자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022년 2월 24일 시작돼서요. 지금 그 천일이 조금 더 지났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크게 이제 그세 단계로 그 나눠서 그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1단계는 역시 러시아의 침공 초반인데요. 전쟁 초기에 러시아는 그 우크라이나 수도 그 키이우를 비롯해 대대적인 공세를 가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우크라이나가 예상보다 그 초반에 잘 버텨내고 공세기를 잘 막았다는 겁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이 즉각 그 대전차묵이죠. 그 제블린을 그 우크라이나에 공급을 해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탱크를 상당히 많이 파괴하고 또 크이우에 대한 수도에 대한 공격도 해서 수도가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 1단계 예, 그 전쟁 양상이고요. 이어서 2단계는 그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가 동부 지역이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그 돈바스 지역을 놓고 치열한 그 공방전을 벌인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그 러시아가 상당히 그 우세를 보였는데요.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러시아가 그 동부 지역을 상당히 많이 장악하고 이 지역에 그 친러시아 그 괴뢰 정부를 세웠습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그리고 루안시크 인민공화국을 세운 것도 그 2단계 그 전쟁 양상 중에서 눈에 띄는 대목으로 볼수 있고요. 3단계는 아마 그올 8월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단계에서는 대체로 그 우크라이나가 수세에 몰렸었는데요. 수세에 몰린 우크라이나가 올 8월에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자주 나오는 쿠르스크를 점령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북한이 10월에 그 병력 만 명을 파병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미국이 그 러시아 본토에 대한 그 장거리 미사일 공격, 이것을 그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그 미사일 공격을 하는 등 상당히 그 확전되는 상황이 악화되는 그런 것이 그 3단계 지금 양상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영토 면적을 놓고 보면 지금 그 크게 보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사상자 숫자와 관련해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 모두 공식 발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유엔은 그 민간인 사망자가 12,000명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군인과 이런 것을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것 같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합쳐서 사상자가 100만 명에 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최근 미국의 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러시아군 사상자가 하루 1,200명씩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정확한 숫자 몰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사상자가 수십만 명이 발생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최 기자도 말씀하셨다시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허용을 했습니다. 윤 기자, 왜 이런 결정을 한 걸까요?
예, 사실 그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이 주요 배경 중에 하나인 것으로 그렇게 미국의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할 경우에 유럽 내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 그 회원국 국가들의 안보가 굉장히 위태롭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상황은 결국은 미국의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그 유럽에서의 이런 상황을 아시아로 가지고 와 보면 중국을 더욱 공격적이고 대담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패배하는 상황을 어쨌든 피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인식이고요. 그래서 바로 유럽의 서방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강조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에 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핵무기 사용과 관련된 핵 교리 개정을 승인했습니다.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할까요?
뭐 당장 뭐 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아마 그 상황이 악화되면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일종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그 보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10월 중순을 기해서 북한이 그 만 명의 병력을 그 러시아에 참전했고요. 그러자 미국의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 그동안 금지했던 그 장거리 미사일 을 갖다가 러시아 본토를 향해서 발사해도 좋다 이런 일종의 그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응해서 그 블라디미르 푸틴 그 러시아 대통령도 두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요. 그동안 그 핵교리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여기에 대한 그 핵교리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돕는 국가들도 그 핵무기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그 핵공격의 그 문턱을 낮췄다 이런 조치를 취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그 21일 날에는 그 러시아가 그 중거리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그동안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놓고서 일종의 뭐 대리전을 벌인 것은 사실이지만 상당히 자제를 하는 예를 들어서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은 미국이 허용하지 않는 그런 자제하는 가운데서 이제 전쟁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번에 그 자제가 상당히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좀 그 악화되고 격화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관측이 많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주장하는 휴전 조건이 각각 어떤가요? 그리고 양측이 타협점을 찾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사실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는 그 정부 당국자들의 그 직간접적인 발언 등을 통해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휴전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는지가 그 일단이 드러나긴 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그동안에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요. 이 러시아 측은 그동안에 점령한 우크라이나 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고요.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현재의 정권을 교체하고 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포기하게 만든다. 이것이 이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휴전을 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그동안 빼앗아간 땅을 원상대로 복구해야 된다는 그런 점이 가장 우선적인 요구사항이고요. 아울러서 정권의 국가의 안보를 보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앞으로 침공이 없다라는 이런 보장을 해야 된다는 주장인데요. 이 양측의 주장은 사실 현재로서는 거의 타협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트럼프 이 집권 2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말하자면 추진할 때 상당히 쉽지 않은 난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취임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휴전에 관한 트럼프 당선인의 보관에 대해 알려진 게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는 그 선거 유세 기간에 자신이 그 당선이 되면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내겠다. 아, 뭐 이런 입장은 계속 공언을 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그 방안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아, 다만 계속 얘기한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나고 협상하는 것이 미국의 최선의 이익이다. 아, 이런 얘기는 그 굉장히 자주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보관이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올해 봄부터 그 트럼프 주변에서 이제 흘러나온 얘기, 언론 보도 이런 것을 보면은 몇 가지 그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아, 그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 현 전선에서 동결을 하고 휴전 협상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아까 제가 그 우크라이나 영토의 20%를 점령하고 있다. 동부 지역 20%를 점령하고 있다. 그러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을 일단 인정을 하자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은 상당히 장기간 배제하는 대신에, 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막을, 아, 무기, 이런 것을 충분히 제공하자. 이런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최근 그 트럼프의 측근의 말을 인용을 해서 한 보도가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적어도 20년간은 나토에 가입을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의 공격을 억제할 무기를 충분히 공급을 하고요. 그래서 이 계획에 따르면 현 전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결이 되고 양쪽에 한 1280km가 지금 전선이 있는데요. 그 전선의 양쪽을 비무장, 한국처럼 그 휴전선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비무장 지대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세한 보관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얘기를 보면은 기존의 그 러시아가 확보한 영토는 좀 인정을 해주고 일종의 비무장 지대화를 만들고 그다음에 한 20년 정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막자. 이런 것이 그 트럼프의 보관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관측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예, 미국 내 대부분 전문가들 그리고 언론들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재집권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하고 있는 지원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현실화되면 사실 러시아와의 전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유럽 국가들의 지원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더더군다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면 유럽 국가들도 사실상 계속해서 지원을 수행해 나가기가 어려운 실정이 될 것이고요. 또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이 트럼프 당선인 쪽의 그동안의 발언들을 보면 러시아가 이미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는 현실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휴전 협상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그다지 나쁜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지금 트럼프 당선인의 휴전과 관련한 그 발언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곧 있을 휴전 협상 이런 것들을 앞두고 막바지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말하자면 차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에 관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19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정당한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된다면 정당한 공격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그들은 합법적인 군사 목표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군과의 전투에 참여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며 다만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 12일 북한군이 전투작전에 참여한 것을 확인했다고 했었는데요. 일주일이 지난 19일 미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는 걸까요?
예, 사실 그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의 동향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엇갈리는 그런 그 정보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정확한 것인지 사실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양쪽이 주장하는 상대방의 전사자 숫자라든지 이 전선의 상황들 또 전황 이런 것과 관련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전쟁에서 당연히 있는 심리전 이런 것들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북한군 참전과 관련해서도 지금 국무부와 국방부가 미국에 조금 다른 그런 정보 평가를 내놓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북한군이 정확하게 어떤 상태에 있는가 러시아에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그 엇갈린 분석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좀 더 공개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고요. 일부 그 언론들에서는 그 북한군에서 이미 사상자가 났다라는 그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나 다만 아직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군이 러시아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됐다고 밝혔는데요. 북한군이 전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네, 이것도 뭐 그렇게 분명하지 않은 그런 얘기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정원이 최근 그 국회 보고에서 북한군이 러시아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주목을 받는 대목인데요. 아시겠지만 공수여단 해병대는 주로 그 전쟁이 나면은 후방에 침투해서 그 교란을 하는 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이 그 여기에 배속이 된 것도 아마 그 전쟁이 나면은 후방 깊숙이 아마 침투를 해서 후방 교란을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되고요. 북한에도 여러 종류의 부대가 많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보도된 대로 북한에서는 폭풍군단이라고 부르는 특수 임무 부대가 한 만 명가량 지금 러시아에 파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처음부터 아마 러시아가 이 같은 그 후방 교란 이것을 염두에 두고 북한군에게 이런 요청을 했고 아마 이것을 그런 특수 부대가 그 러시아에 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나려면은 그 적 후방에서 침투해서 교란을 하고 그러려면은 무엇보다 이제 두 가지가 그 전제되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러시아군에 지금 배속이 돼서 하는 거니까요. 러시아군과 사전에 그 훈련, 연습이 많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북한이 그 러시아에 파병된 지가 한 달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아마 그 러시아군과 북한군 간에 그렇게 훈련이 많았다, 많이 했다, 이렇게 보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역시 그 의사소통, 언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후방교란 이런 침투작전을 하려면은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북한군과 러시아군이 서로 아마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어서 실제 아마 그 실전에 투입이 되면은 상당한 그 이러 같은 그 의사소통 문제로 희생자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포탄, 미사일에 이어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 장사정포까지 추가 수출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이거는 북한이 그 근래 들어서 러시아의 다양한 무기와 장비를 그 수출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지원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이제 무기나 장비 등을 수출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병력을 파견하는 것인데 이 무기 장비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이 장사정포는 러시아가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무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신 자주포, 이 방사포 이런 장사정포들은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근접 전투에서 굉장히 유용한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한국 정부 당국은 러시아가 갖추고 있지 않은 이런 장사정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을 돕기 위한 북한군 병력이 추가로 파견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당국은 현재 러시아 내 북한 병력 수를 1만 1,000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북한군의 추가 파병 가능성은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정원은 그 국회 보고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파병 규모가 1,900명에서 1,200명 사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러시아가 요구할 경우에 북한이 추가 파병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10,000명 정도면은 한국군 기준으로 하면 일개 사단에도 못 미치는 병력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그 쿠르스크를 지금 탈환하는 것이 큰 목적 중에 하나인데요. 쿠르스크를 탈환을 하려면은 대개들 한 20만 명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만 명 갖고는 뭐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아마 틀림없이 더 추가로 요구를 하고 그러면은 아마 북한도 추가 파병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렇게 보는 관측이 많고요. 참조로 과거 그 월남전 때도 한국이 파병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소규모 부대를 보냈지만 나중에 추가 파병을 해서 연간 한 5만 명 정도가 파병됐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아마 추가 파병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는 안 됐지만 북한과 러시아 간 파병 조건, 즉 병력 규모, 기간, 지휘, 수송, 병참, 전투 수당 같은 내용을 담은 별도의 합의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물론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요. 방금 최연기 기자가 얘기했던 70년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과 관련해서 나중에 알려진 거지만 브라운 각서라는 것이 이제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 브라운 각서라는 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한국에 주재하던 미국 대사, 브라운 대사와 한국 외무장관 간에 맺어진 각서였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대가로 미국이 어떤 것들을 지원할 것인지, 군사 현대화라든지 경제 지원, 이런 목록들이 자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과 러시아도 무기 지원 그리고 병력 파병을 전후해서 정상회담부터 고위급 회담까지 여러 차례 다양한 차원에서의 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북한군의 파병이라든지 또 무기 제공 이런 것과 관련해서 러시아가 제공할 반대급부에 대해서도 분명히 문서로서 자세히 담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전문가들의 그 관측이 있고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그런 맥락에서 현재 일부 언론을 통해서 러시아가 북한의 반대급부로 무엇을 제공했다, 식량 또 석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편편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주목되는 건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 4일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을 면담한 건데요.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 국정원은 그 최선희 외무상의 그 푸틴 대통령 면담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최선희 외무상이 지난달 28일부터 6일까지 모스크바를 방문했는데요. 원래대로 하면은 아마 외무장관을 만나서 회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선희 외무상이 체류 기간을 이틀 정도를 연기했습니다. 연장을 해서 4일 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뭔 얘기를 했는지는 뭐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체류 일정을 연장해서까지 푸틴 대통령을 만난 것을 보면은 상당히 아마 북한으로서는 꼭 전해야 할 메시지 이런 것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게 볼 수 있고요. 두 가지로 이제 관측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역시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모스크바 방문 거를 하나 얘기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으로서는 지금 병력을 이렇게 파병을 한 상태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받을 전략 무기 아마 그 ICBM 기술이라든가 잠수함이라든가 정찰위성이라든가 핵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요구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그 푸틴 대통령에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가 북한의 전략무기나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그리고 실제로 이전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예, 그 잘 아시는 대로 한국은 지금 북한과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의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받고 또 전략 무기를 제공받거나 이렇게 해서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할 경우에 이것은 곧바로 한국의 위협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한국 당국이 지금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움직임에 집중적으로 주의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북한의 러시아가 이런 전략무기나 이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국 당국이나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군의 참전이 확인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게 될까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그 22일 그 SBS TV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그 신원식 실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등 추가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나토의 대응 등 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그 가치 공유국과 그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방침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뭐 새로운 것은 아니고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그 재확인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그 생각해 볼 거는 2, 3주의 전과 비교해서 역시 그 한국 정부가 상당히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그 미국의 그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은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그 주요 공약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급적 빨리 끝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취임 직후에 만일 우크라이나 휴전 이런 과정이 시작이 된다면은 한국이 사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원식 그 실장도 아마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그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처음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관해 언급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21일 평양에서 열린 무장 장비 전시회에서 과거 미국과 협상을 했지만 공전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만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기자, 이게 미국과 더 이상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더 이상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보다는 비핵화, 북한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비핵화 관련해서는 협상이 없다, 양보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였고요. 다만 미국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것이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보다는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해서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협상으로 갈 때까지 가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달라진 환경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협상을 하려면은 어떠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할 거다라고 이렇게 사실상 이제 미국을 겨냥한 발언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만일 미북 간의 협상이 재개된다면 어떤 조건에서 가능할까요?
네, 뭐 김정은 위원장이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은 그 구체적으로 뭐 이러이러한 조건서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일종의 그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북한의 기존 입장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발언 등을 볼 적에 아마 그 두세 가지 입장을 밝힌 게 아닌가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계속 그 미국에게 요구했던 북한에 대한 그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라. 이런 건데요. 적대시 정책 철회가 북한이 요구하는 주장에 상당히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 이것을 하나 꼽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전하고 싶은 조건 중에 하나는 역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라.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면은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핵 보유를 인정을 하고 협상을 하면은 핵분축 회담을 할 용의까지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냐 이렇게 외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집권 2기에서 대미 협상과 관련해 좀더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보지 않을까요?
예, 당연히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두 가지가 이제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인데요.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세 차례 만났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핵무기를 가진 적대국과 대화하는 건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자신이 재집권하면 김 위원장과 다시 협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이런 그 조건이라면 그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대화를 위한 조건이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북한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북한에 유리하고 우호적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 모두 미국과 상당히 극한 대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할 경우에는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전히 북한에는 상당 기간 우호적인 정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의 입지가 협상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천일제를 맞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소식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군의 배속대 전투에 참여했다는 한국 국정원의 발표,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이후 처음으로 대미 협상에 관한 입장을 밝힌 소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해 김연교였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이 시간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멋지고 맛지고 시간입니다. 이 불안과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특히 직장 내 지도력에서 남녀 간 차이가 크다는 최신 연구가 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불안감 순식간에 날릴 방법, 또 끝으로 가을철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제철 음식 소개하겠습니다. 조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성민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사실 참 바꾸기 어려운, 그래서 이름도 고정관념인데요.
네. 남녀 지도력에 관한 어떤 고정관념을 바꿀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아, 그런데 특정 상황을 전제로 하는 연구입니다. 네. 스트레스, 정신적인 압박, 불안감이 남녀 간의 그 리더십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한 연구인데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렸습니다.
네. 이 성 고정관념 중에서도 감정적인 부분을 다루게 되겠네요.
네. 보통 그 여성들이 더 감정적이다, 감성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리더 자리에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좀 부적합하다 이런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네.
이번 연구는 오랜 성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연구 결과는 다르다. 이게 핵심이겠나요?
맞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요. 여성들이 감정적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해도 지도력에서 감정적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히려 이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는, 먼저 배려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네.
특히 이 불확실한 시기에 더 그렇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여성 리더들의 그 배려 중심의 리더십이 발휘됐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강조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불안한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그 지도력의 차이가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네.
그 사람들이 불확실한 상황이 있을 때 네. 주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뭐. 일단 불안감이 먼저 들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네. 반대는요?
네. 뭐 불안해도 뭔가 잘 되지 않겠나. 어떤 그런 의지, 희망.
어떤 뭐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연구를 보면요.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주로 느끼는 감정은 불안하고 희망입니다. 그래서 연구진이 남성과 여성 리더들이 이런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남성 리더들은 불안할 때 그 아래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뭐 심하게는 학대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리더십을 비인격적 감독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그 무례한 행동을 한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소위 부정적인 리더십 행동을 보였다는 겁니다.
네, 그럼 여성 리더들은 어땠을까요?
여성 리더들은요, 사실 불안 수준에 상관없이 뭐 학대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요. 타인을 배려하는 그 가족 지원적 리더십을 꾸준히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감정에 덜 휘둘리면서 공동체와 또 다른 사람을 돌보는 역할을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요. 여성 리더와 남성 리더가 감정적 스트레스에 어떻게 다르게 반응한다는 걸까요?
네. 먼저 연구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네.
2020년 그 팬데믹 초기입니다. 유럽, 특히 네덜란드에서 일하는 관리자 약 140명, 그리고 직속 부하 직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겁니다. 리더들이 팬데믹 기간에 느낀 감정, 그러니까 불안과 희망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요. 부하 직원들은 그 리더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평가했습니다. 리더의 56%가 남성이었고요. 44%가 여성. 그리고 거의 백인이었고 이성애자였습니다. 동성애자가 아니었습니다.
네.
반면에 부하 직원들은 56%가 여성, 89%가 백인, 그리고 88%가 이성애자였습니다.
네.
자, 보고서에는 특히 여성 리더들이 남성 리더들보다 팬데믹에 대한 불안을 더 많이 보고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네.
그런데도 직원들은 그 심하게 대하는 경우, 그러니까 비인격적으로 감독하는 경우가 여성들이 훨씬 적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네.
여성 리더들은 팬데믹 동안에 불안은 매우 높게 느꼈지만 리더십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불안 수준과는 무관하게 심한 행동, 그러니까 부하 직원들에게 무례하게 뭐 소리치는 행동이 거의 없었지만 남성 리더들은 불안을 느낄 때 비인격적으로 감독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는 겁니다.
그럼 희망을 느낄 때는 어땠을까요?
네. 불안감이 심했을 때 무례하거나 부하 직원들을 조롱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었던 남성들.
네.
희망을 느낄 때만 가족 지원적인 리더십 행동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여성 리더들은 불안이나 희망의 감정과 관계없이 아주 일관되게 가족 지원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네.
여성 리더들은 희망을 느끼든 뭐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가족 지원적인 행동을 꾸준히 보여줬다는 건데요. 남성 리더들에 비해서 한 20% 정도 더 자주 가족 지원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 리더들이 더 강한 공감 능력 또 감정 관리를 보여줬다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요. 여성 리더들이 어떤 조직이 좀 불안한 상황에 놓였을 때 불안한 시기에 조직에 더 도움이 된다는 말로도 들리는데요.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여성 리더들이 불확실한 시기에 조직에 더 큰 이점을 제공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만
네.
그 이번 연구에서 지적된 점이 또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남녀 리더들이 부하 직원, 아래 직원들한테 동기를 주고 지원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이른바 변혁적 리더십을 보여줘도요. 남녀 리더의 승진과 평가에는 또 다른 영향이 미친다는 점입니다. 같은 지도력을 보여줘도 남성 리더는 승진이나 평가에 좋은 영향을 갖고 여성 리더는 같은 수준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지적된 겁니다.
네, 같은 행동을 해도 성별 때문에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 조직 내 그 성 편견 때문에 남녀 차별 때문에라는 지적인데요.
네.
남성은 리더로서 더 강하고 영향력 있는 역할을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지만 여성은 따뜻하고 돌보는 역할의 기대를 받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해도 남성과 똑같은 승진이나 높은 평가의 혜택은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아주 심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순간적으로 어떻게 탈출하는지 그 방법 소개해 드립니다.
네. 오늘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네요.
네.
요즘에 대선을 앞두고 또 선거 스트레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뭐 면역 체계 노화를 가속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스트레스 가 사망 위험을 20%까지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지난해 한 연구에서 나왔다고 미국 NBC 방송 이 투데이 프로그램이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호흡, 숨 쉬는 것, 뇌로 전달되는 신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호흡하는 방법을 바꾸면 즉시 몸이나 감정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심리학자들이 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관리하기 위해서 호흡을 강조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네. 뭐 숨만 잘 쉬어도 불안감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네.
자, 청취자분들도 지금 저희랑 같이 연습했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네. 배워볼까요?
자,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다섯 가지 숨 잘 쉬는 방법입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정지, 호흡, 그리고 존재하기입니다.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면서 그 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네.
한 3초에서 5초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 호흡을 천천히 반복해도 그 순간 극도의 스트레스로 가는 것을 딱 일시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네.
자. 자, 멈추시고요.
중지.
눈을 감으십시오.
네.
그리고 하나, 둘, 셋. 숨을 들이마시고
네.
이제는 천천히 내뱉습니다. 그리고 복식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복식호흡이라는 것이 자율신경계의 그 휴식과 소화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인데요.
네.
이 숨을 들이마실 때 배 부분이 올라와야 됩니다. 가슴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배를 밀었다가 그리고 배에서 공기가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복식호흡을 하루에 5분씩 연습을 하면요. 몸이 빨리 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숨을 아주 길게 내뱉는 것입니다. 주기적인 한숨 호흡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냥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배가 완전히 차는 느낌이 들 때까지 더 깊게 들이마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입으로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는데요. 몸에 있는 공기를 다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5분 정도 한숨 호흡을 하고 나면 뭔가 좀 기분이 머리부터 맑아지면서 달라지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지금 명상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차분해지는데요.
맞습니다. 네.
자, 나머지 호흡법도 알아보죠.
네 번째는 일치호흡법입니다. 이건 심호흡이 아니고요. 천천히 1분에 5번 정도 숨을 나누어서 쉬는 겁니다.
네.
3초. 들이쉬고 3초 내쉬고 이렇게 숨을 부드럽게 들였다 내쉬는 과정을 반복하는 건데요. 천천히 부드럽게 숨 쉬는 게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역시 눈을 감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루에 20분 정도 이렇게 일치호흡법을 연습하면요. 아주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숫자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네. 4, 7, 8 호흡법입니다.
4, 7, 8.
네. 숨은 4초 들이마시고 7초 숨을 참고 8초 동안 내뱉으면 되는 겁니다.
숨 참고 있어요, 지금. 네, 와, 다섯 가지 호흡법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정지 호흡 존재, 그리고 복식 호흡, 한숨 호흡, 네. 또 일치 호흡, 478까지.
맞습니다.
자, 여러 연구로 입증된 스트레스, 불안감 날리는 호흡법 배워봤습니다. 끝으로 멋지고 멋지고 음식 얘기 좀 해보죠.
네. 자, 건강을 지키는 제철 음식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네.
스트레스 관리와 건강 유지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제철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겁니다.
네.
가을에 풍부한 제철 음식들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도 주고요. 면역력도 강화해 줄 뿐 아니라 건강하게 생활을 하는 데 또 큰 도움을 줍니다.
네.
자, 가을의 대표적 식품 중에 하나가 호박이죠.
그렇죠.
밝은 주황색을 띠는 이 베타카로틴 성분이 아주 많아서요. 눈 건강에도 좋고 면역 기능도 높입니다.
네.
섬유질과 칼륨도 풍부해서 심장 건강에도 좋고요.
네.
뭐 수프도 만들어 먹을 수 있죠. 죽도 끓이고 구이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활용해서 호박의 맛과 영향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어떤 음식인가요?
고구마입니다.
아, 고구마.
고구마 역시 가을철에 빠질 수 없는 건강식품인데요.
그쵸.
달콤한 맛이 있죠. 베타카로틴과 섬유질, 항산화제가 들어있어서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요.
네.
눈 건강에도 역시 도움이 됩니다.
네.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뿌리 채소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가을 과일 중에 배가 있습니다.
네.
섬유질, 비타민 C, 그리고 구리가 아주 풍부합니다. 소화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고요. 이 배 껍질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요. 또 껍질째 배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자, 호박, 고구마, 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크랜베리가 있습니다. 이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그 앵두같이 생긴 빨간 과일이고요.
네.
말려서 먹기도 하고
그쵸.
미국의 추수감사절 식탁에는 빠지지 않는 그런 재료인데요.
네.
가을철 건강을 위한 또 하나의 그 보석 같은 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북한 청취자들께는 크랜베리라면 좀 낯설 텐데요.
한국 과일이라면 아마 네. 오미자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 새콤달콤한 맛이 있지 않습니까? 독특한 풍미도 있고요. 그래서 크랜베리하고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생선 아시죠?
전어.
네네, 네. 전어. 가을철 음식으로 빠질 수가 없는데요.
네.
전어는 9월부터 11월 사이에 가장 맛이 좋답니다.
네.
이 시기에 지방이 아주 풍부하게 올라와서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또 일품이라는데요. 그래서 가을 전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겁니다. 전어 잘 드시면 집 나간 입맛도 되돌리는 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에 전어구이 향기가 나는 것 같고요. 또 오미자 향도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아, 향긋한데요.
네. 자, 제철 음식 잘 챙겨드셔서 건강한 가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멋지고 멋지고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한국어의 말하다에 해당하는 표현이 영어에는 많습니다. tell, say, speak, talk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강좌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I'm Kaveh and I like to talk.
You don't say. Well, I'm Lucia and I like to tell stories.
Well, you always speak your mind. I'm Kaveh and I like to talk.
저는 카베입니다. 그리고 전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You don't say. Well, I'm Lucia, and I like to tell stories.
설마, 그럴 리가요. 저는 루시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죠.
Well, you always speak your mind.
당신은 언제나 생각하는 것을 말하죠. Tell, say, speak, 그리고 talk. 이것들은 자주 혼동되는 단어들입니다. Talk과 speak, 이것은 동의어입니다.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Talk는 주로 일반적이고 비공식적인 주제에 사용합니다. Talk이 사용된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We talked about the new project.
우리는 새 프로젝트에 대해 얘기했어요.
Can I talk to you?
당신과 얘기할 수 있나요? Speak. Speak는 공식적인 환경에서 일방적으로 말할 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설이나 강연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지식과 언어 능력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She speaks four languages.
그녀는 네 가지 언어를 구사합니다.
Professor Reed spoke about climate change.
리드 교수가 기후 변화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Tell. Tell은 정보를 누군가에게 준다는 의미입니다. 보통은 대명사 다음에 옵니다.
She didn't tell me her sister was in town.
그녀는 여동생이 동네에 왔다고 제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I told you about the movie plot.
제가 당신께 영화 줄거리를 알려드렸습니다. Say는 어휘를 통해 무언가를 표현하는 행위 자체를 뜻합니다. 문장 구조는 said plus that. said that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that을 생략하기도 하죠.
What did Sally say?
셀리가 뭐라고 했나요?
Tom said Jimmy was sick.
탐은 지미가 아프다고 했어요. 친구가 어떤 비밀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Tell me.
얘기해 줘. Tell me.
Please tell me.
친구와 싸웠을 때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면 얘기 좀 하라고 말 좀 하라고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Say something.
Say something. Please say something.
Please say something.
비슷한 경우 화나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한테 얘기 좀 해. Speak to me.
Speak to me.
왜 나하고 얘기 안 해? Why you are not speaking to me?
Why are you not speaking to me?
비슷한 경우 말 좀 합시다. 나랑 얘기 좀 해. Talk to me. Please talk to m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tell.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는 tell me. 대화를 중단한 사람에게 대화를 권유할 때 얘기 좀 합시다. 말 좀 합시다. 라는 표현을 할 때는 say something, speak to me, talk to me. 어떤 이야기를 원할 때는 tell me.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말하다의 다양한 표현, tell, say, speak, talk.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비오의 방송은 비오의 플러스를 통해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오의 방송의 스트리밍 앱으로 애플 TV와 애플 휴대기계, 안드로이드 TV와 안드로이드 휴대기계, 삼성 TV, LG TV, 아마존 파이어 TV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VOA 플러스를 통해 VOA TV 방송의 뉴스와 다큐멘터리 VOA 매일 영어 플러스를 만나보십시오. VOA 플러스 앱은 광고가 없으며 구독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